윤고은의 EBS 북카페. 세 번째 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변화한다. 소크라테스 시대 이전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상당 부분 수수께끼 같은 말로 이뤄진 격언들을 많이 남겼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어떤 것도 멈춰있지 않는다. 이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또 다른 격언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이 겪는 곤경 또한 불가피한 변화 중 하나다. 그리고 불가피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 즉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를 멈추고 재 혹은 비류가 되거나 시체 안치소로 들어가는 그 시점이다. 철학을 이야기하는 잡지 뉴 필로소퍼 10호 변화는 예고 없이 온다에는 이런 변화에 관한 생각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가장 크게는 죽음에 이르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을 400여 년 전 어느 책에 써진 문장에서 찾아보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사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들고 대항하다 죽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은 햄릿에 담긴 유명한 문장이다. 햄릿은 사유하는 캐릭터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캐릭터다. 영국의 햄릿 동상을 봐도 그는 언제나 턱을 괴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그가 하는 사유의 종류는 다양하다. 복수와 평화부터 삶과 죽음, 혹은 일상의 작은 변화에 관한 모든 것에 그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생각한다. 이런 햄릿의 오랫동안 생각하는 자세야말로 개인과 사회, 심지어 기후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이 빠른 세상에 적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세 번째 글은 철학 잡지 뉴 필로소퍼 10호 변화는 예고 없이 온다에 담긴 글과 함께 햄릿 이야기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슈퍼트램프의 더 로지컬 송까지 함께 펼쳐봤어요. 실제로 영국 여행 가서 햄릿 동상 보신 분들이라면 로댕의 조각처럼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햄릿의 모습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햄릿 동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작품 속 햄릿이 끝없이 사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햄릿은 마치 돈키호테가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변화하기 위한 몸짓을 끝없는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라만차의 풍차를 향해서 내달린 모습만큼이나 골똘히 생각하는 이 햄릿의 시선에서 역동적이고 무모한 모험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이 햄릿과 돈키호테, 거의 많은 분들이 그 유형을 구분할 때 좀 단출한 선택지이긴 하지만 햄릿이야 아니면 돈키호테야 이렇게 물어보던 그 간단한 거의 최초의 MBTI 같은 그런 선택지 어를 부르는 질문이기도 했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듯 닮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얼핏 보기에 너무나 정반대처럼 보이기도 하는 두 인물 오늘 이렇게 또 모아서 생각해 보니까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햄릿과 돈키호테 속 닮은 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어느 카페에서 만나 문학 모임을 가졌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되고요. 동시대를 살았고 같은 날 죽은 두 작가이기에 이런 상상을 하는 또 다른 작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작가가 실제 만났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상상의 페이지 열어볼까요? 이 노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델리 스파이스의 태양을 맞으러. 네 번째 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 식탁에 마주앉다. 스페인과 영국의 평화 조약처럼 보이는 행사.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셰익스피어가 이끄는 유랑극단이 찾아온다. 그는 자신이 쓴 희곡으로 공연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는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세르반테스였다. 세르반테스는 레판토 해전에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영국을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에 시종일관 비아냥거렸다.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헨리 4세를 보고서도 말이다. 헨리 4세에 나오는 저 주인공 폴스타프는 내 작품에서 훔쳐간 게 분명하군. 세르반테스의 질문에 셰익스피어는 기가 차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한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는 정말 만난 적이 있을까? 소설가 앤서니 버지스는 이런 상상을 바야돌리드에서의 만남이라는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에서 두 대문호의 만남은 기대와 달리 엉망진창이다. 서로 자신의 작품을 훔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말다툼을 할 뿐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두 사람은 태어난 나라는 물론이고 살아온 궤적과 성격까지 모두 달랐으니까. 하지만 상상을 조금 더 이어가 볼 수는 있다. 우여곡절 끝에 화해를 한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 마주 앉는 상상을 말이다. 초대를 한 이를 세르반테스로 하자. 왜냐하면 바야돌리드에 그의 집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토요일, 세르반테스는 셰익스피어를 집으로 초대한다. 그가 내놓은 파티 음식은 두엘로스 이 케브란토스. 그럴싸해 보이는 이 음식을 번역하면 고뇌와 탄식 정도로 말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음식의 어원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세르반테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골라보라고. 첫 번째 이야기는 이랬다. 옛날 라만차 지역 사람들은 키우던 돼지가 죽으면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는 법. 고기는 내다 팔고, 가죽은 벗겨 가죽 부대를 만들고, 이것저것 다 팔고 나니 부속물이 좀 남았는데 그것은 버리기도 아깝고 팔기도 뭐하고 해서 계란과 함께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다. 그리고 요리를 먹으며 죽은 돼지에 대한 슬픔을 되새겼는데 그런 연유로 이 음식의 이름이 고뇌와 탄식이 되었다는 이야기. 셰익스피어가 고개를 끄덕이자 세르반테스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이슬람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지만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개종을 하는 방법이 전부. 하지만 개종을 했다고 해도 의심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한다. 당신이 개종했다는 것을 증명해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던 유대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 돼지고기인지 알 수 없는 부속물을 계란에 섞어서 맛있게 먹어 보이며 개종을 증명했다는 슬픈 이야기. 이 음식을 세르반테스도 돈키호테도 토요일마다 맛있게 먹고 있다는 조금 더 슬픈 이야기. 윤고은의 EBS 북카페 주간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네 번째 글은 앤서니 버지스가 상상한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가상 만남을 극으로 쓴 바야돌리드에서의 만남. 이 작품에 이어서 돈키호테의 식단으로 재구성해본 두 사람의 저녁 만찬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두 곡의 노래, 폴 맥카트니,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에보니 앤 아이보리, 그리고 버브의 비터 스윗 심포니 함께 만나봤습니다.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 자신을 모델로 한 캐릭터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세르반테스 가문이 유대교였다는 문서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요. 정확히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르반테스가 나란 일을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음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다시 돈키호테의 식단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토요일마다 고뇌와 탄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비관적인 삶을 곱씹었을 그의 이야기 읽어봤습니다.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책을 살펴볼까요? 처음으로 전해드릴 신간은 천운영 작가의 돈키호테 식탁입니다. 스페인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떠났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돈키호테의 이름이 붙은 요리를 먹은 천운영 작가는 그때부터 돈키호테에 호기심이 생겨 다시 책을 읽으며 그 요리를 찾아봤다고 하죠. 그렇게 요리를 찾으며 읽어내려간 돈키호테가 너무 재밌고 예상외로 책에 당시의 요리가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작가는 그 길로 책 속에 담긴 요리를 만나기 위한 순례길을 떠납니다. 책에는 그런 순례길 속에서 만난 음식들과 돈키호테의 색다른 맛, 그리고 그 맛이 이어준 생각과 사유의 고리들이 식탁에 잘 차려진 만찬처럼 펼쳐지는데요. 요리로 읽는 색다른 돈키호테 이야기, 돈키호테의 식탁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돈키호테를 읽고 싶지만 방대한 분량 때문에 겁이 나는 분들을 위한 신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래픽 노블 작가 롭 데이비스가 펴낸 돈키호테인데요. 이 작품은 돈키호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롭 데이비스가 현대적 감각의 대사와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돈키호테라는 장대한 모험의 서사시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풍경을 그림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두꺼운 돈키호테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셰익스피어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간도 만나보죠. 호영송 소설가와 안치훈 연극평론가가 함께 공저한 우리들의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책에서 두 작가는 셰익스피어의 극이 60년대부터 한국 연극사에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우리 문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즐겨왔는지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라는 씨앗이 한국의 땅에서 어떻게 자라고 성장했는지 또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었는지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 주간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오테는 돌진한다 신간 섹션에서는 이 책들을 담아봤고요. 이어서 W와 이승열이 함께한 원더월드 그리고 W와 웨일이 함께한 디어 마이 프렌드 두 곡 띄워드릴게요. 다섯 번째 글 단어의 공장. 요정 여왕님께서 주무시는 곳 아주 가까이 잘난 척 으스대면서 걷는 저 시골 촌뜨기들은 누구란 말인가? 뭐라고? 저들이 연극을 올린다고? 이 문장은 한여름밤의 꿈속 장난꾸러기 요정 퍽의 대사다. 여기에서 우리는 꽤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잘난 척 으스대는 이라는 뜻의 단어 스웨거다.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최근의 신조어처럼 들릴 스웨거. 하지만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400년이 지난 과거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무척이나 놀랄 것이다. 실제 셰익스피어는 단어를 그 어떤 작가보다 많이 쓴 작가다. 자신의 희곡에 나온 단어만 해도 2만 단어가 넘었는데 그중 2천 개 정도는 자신이 직접 만든 신조어였다. 가령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열 마디 가운데 한 마디는 신조어라고 생각해보라. 작가 빌 브라이슨은 빌 브라이슨의 셰익스피어 순례라는 책을 통해 셰익스피어와 신조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셰익스피어는 신조어를 만드는데 거침이 없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조어는 어김없이 영어 사전에 포함되었다. 그 중에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따온 브레이브 뉴 월드 같은 것도 있고 침실을 뜻한 베드룸, 새벽의 던, 정정당당한 시합을 말하는 페어플레이 같은 것이 있다. 관용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 브레이크 더 아이스, 러브 이즈 블라인드 같이 우리가 흔히 만나는 관용구도 1600년대 셰익스피어의 글에서 나왔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지도 잘 모른다. 그 자신 역시 그랬던 것 같다. 남아있는 그의 서명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영국을 떠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 그가 주로 사귀던 친구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즐기던 놀이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잘 알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빌 브라이슨의 이 말처럼 셰익스피어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극히 일부분만 보이는 작가다. 그런 셰익스피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밥을 먹듯 만들어낸 그의 단어를 돌아보는 것, 그 단어로 쌓아올린 이야기의 도서관을 쉼없이 드나드는 것, 그게 전부일 것이다. 혹시 아는가? 그러다 보면 그가 캣 라이크처럼 걸었는지, 파울 플레이를 즐겨 했는지, 론리한 시간을 보냈는지, 혹은 스웨거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을지 말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 에서 읽어본 챕터는 단어의 공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단어의 공장장 한 명 꼽아보라 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셰익스피어를 추천하지 않을까요? 공장장 후보로? 실제 그가 만든 2천여 개의 신조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읽는 책 속 문장에 자주 등장합니다. 해외에는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만을 모아놓은 사전도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 단어들을 살피고 공통점을 찾아보다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주로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오늘은 에디터스 레터와 1616년 4월 23일 챕터를 시작으로 모비딕과 함께한 나의 이름은 잡지 뉴 필로소퍼 10호와 함께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변화한다 바야돌리드에서의 만남 그리고 돈키호테의 식탁으로 구성해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 식탁에 마주앉다까지 읽어봤습니다. 이어서 주간 카페인 신간에서는 천운영 작가의 돈키호테의 식탁, 롭 데이비스의 그래픽 노블 돈키호테, 호영송 안치훈 작가의 우리들의 셰익스피어까지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글은 단어의 공장을 통해 셰익스피어와 신조어 이야기를 만나봤고요. 글 사이에 주간 카페인에 함께 담아둔 음악은 선곡표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카페인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듣기, 북카페 홈페이지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U2의 With or Without You. 북카페 문 닫을 시간입니다. 스탬프 찍어드릴까요? 고국에서 영리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가 자기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서도 영리하지 않아요. 고향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놀랄 일은 아니죠.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탕헤르가 마법 같은 도시이긴 해도 기적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크리스틴 맹건의 소설 탄제린 중에서 네, 오늘 모로코의 탕헤르를 배경으로 한 소설 탄제린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만남을 상상을 하다가 이 탄제린이라는 소설에도 애증으로 얽힌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오거든요.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만남 장소로 탕헤르를 추천하면서 오늘 이 스탬프를 찍어드립니다. 두 분이 사실 애증의 관계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상을 해봤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주간 카페인 4호 햄릿은 생각하고 키호테는 돌진한다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곡으로 이지형 개피가 함께한 아름다웠네 준비했어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참 좋았었지.